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같은 이런 파노라마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으면은 2장에서는 메시아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또 터치를 해주고 그러면서 남쪽 유다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나라의 죄를 이야기하죠.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4장, 25장, 26장, 27장에서 메시아 왕국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장, 4장, 9장, 11장 여기에서 반드시 뭐냐 심판 말씀하신 다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또 24장, 25장, 26장, 27장에서 이걸 소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 29장, 30장, 31장부터 35장까지에 대해서는 남쪽 유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28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29장에 남쪽 유다를 쭉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심판을 이야기하죠. 심판을 하는데 30장, 31장에서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32장에서 오늘도 지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듯이 그 왕이 출현하게 되고 다시 이제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부터 쭉 말씀하신 내용 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왕이신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 왕이 어떤 왕이냐? 공의로 통치하신 의로운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왕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1절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인상이 이걸 써야만 더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거 좀 벗어야 조금 제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한 일주일간 정도는 이게 좀 흐릴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다 보이는데 조금 흐릴 것 같아서 지금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러니까 공의로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로운 왕이 어느 때 이제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요. 그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영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선택한 자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시게 되면은 그 왕은 어때요? 믿는 자들에게는 폭우를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풍을 피할 수가 있는 피난처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피할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함께 탔던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그 광풍을 미친 바람에 명령을 내죠.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하니까 미친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고요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경우, 지금 이 내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정치가 아주 혼란하게 되고 제국들이 침략에 들어왔을 때, 그때라 할지라도 남쪽 유다 백성들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이죠. 너희 이 나라를 세울 때 내가 보통으로 세운 나라냐? 세상에서는 그냥 낳고 난 것이 나라를 이루었지만은 내가 이룬 이 나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끌어내서 대간 백성으로 삼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룬 나라가 이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내 소유고 내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 염려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 세상 나라의 정치에 말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룬 교회인 줄 아느냐? 내 아들을 죽이면서 너의 죄값을 치러주고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해서 교회를 만드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희들이 모르고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의 정치와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30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쪽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쓴 거예요. 아니다 이거야. 애굽 의지하지 마라. 31장 애굽 의지하지 마란 말이야. 나에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내가 같은 아내와 함께 살 때 내 아내를 아는 만큼 내가 믿어지고, 믿는 만큼 내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는데, 교회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고, 내 믿음이 있는 만큼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만족해야 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자들이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여기에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예배자로 되겠냐고. 귀한 성도님들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깥의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주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 간다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목사, 목사는 못 만들어야죠.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어린아이들이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이 시대가 엄마가 버려불고 아빠가 버려불고 이 어린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할머니들 손에 할아버지 손에 자라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시대예요. 진정한 우리의 왕은 주님 시대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애들이 기쁘고 즐거워 뛰면서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 수술하고 왔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안경은 내 인상 컨트롤 하려고 이거 쓰는 거지.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저는 이 글씨 못 봅니다. 그런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노래가 보이는 거예요. 수술하니까. 그런데 이 수술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안정이 돼야 되고 머리도 감아서는 안 되는 이런 상황, 눈에 물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이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하나님의 이 창조는 완전하지 않은 창조가 없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늙어지게 되고 눈도 흐리게 되게 되고 말이죠. 범죄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30장부터 31장에서 터치를 해준 거예요. 의지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아수르는 내가 망하게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다 침략에 들어온 것 같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딱 동시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애굽을 의지했다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때요? 도저히 이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30장에서 끝난다. 31장에서. 그리고 32장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남은 자들, 주님을 바라본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장차 이 의로운 왕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가 너희의 광풍을 피할 곳이 되고 그리고 폭우를 피할 곳이 된다. 2절이죠. 폭우를 가리는 곳으로 곧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는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시냇와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과 같으리니 쉴 수 있는 곳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자들이 어때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니라. 영적으로 열려있는 만큼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있는 자라야 귀가 닫혀지지 않냐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버려버렸잖아요. 심지어 나다나엘도 어땠습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도저히 없죠.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에 너처럼 거짓이 없는 자가 없단 말이지 하면서 네가 무화과나 마리에 앉아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거기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 천지의 예수님이 구주로 그리고 왕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로 영접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말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려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 목사로 살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한 목사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어떠한 일이 있고 세상 천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길을 가야겠다는 결단이 내려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향하도록 만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길에만 설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죽일 수는 있겠죠. 지옥에 처박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로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엎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것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준 거예요. 오늘 강단에 서기 전에도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저는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헛것입니다. 주님 껍데기에 가지고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얼마나 좋아요. 이 내용을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지만은 어때요? 악한 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교회 어떻게 다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6절과 7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는데 7절에서 말씀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며 가난한 자가 뭐를 바르게 할지라도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악한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악한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최소한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관리가 내 기도와 가지고 안 됩니다. 내 기도 가지고 응답받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에 비춰 들이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면은 내가 진짜 악한 자냐 존귀한 자냐 8절에서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한마디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도 잘 사는 여인들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 전체는 오늘 그때 그 당시에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지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다 똑같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제일 먼저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반드시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염려 없다 그러지요.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염려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10절에서 보면은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1년 후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의 내 삶에 만족하게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 우리 1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천지만물의 창조하신 창조주와 구속자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부르는 순간에 광풍을 피할 수가 있고 폭우를 피할 수가 있고 고난 내 영혼을 쉴 수가 있고 거기에 흐르는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생수를 먹을 수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교회가 무슨 몇 백억이 된다는 외형이 중요하겠습니까? 대단한 빌딩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속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는 질서를 흐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 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니까 인간의 인간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너무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기쁨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13절과 14절에 처참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완전히 멸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왕궁까지도 완전히.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BC 586년이잖아요. 완벽하게 망하잖아요. 성전의 돌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하게 망하게 만들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죠. 그러나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평화스러운 것 같고 세계가 뭉치면 살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바라면 저 강대국들 한번 생각해 봐라. 애굽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아수르 한번 생각해 봐라. 바벨론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예? 메대와 파사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 히랍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알렉산더가 아무리 강해도 젊음으로 전체를 했어도 그게 얼마 살지를 않지 않네요. 로마가 얼마나 강한 별 볼 일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허들어뜨리면 건물만 남을 뿐이고 폐허만 남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귀한 성도님들, 아세아 일곱 교회의 처참한 모습을 터키 같은 곳에 가서 보게 되면 대하게 된다고 말이야. 그 대단한 성전을 이루었던 기둥들 그것만 몇 개 있을 뿐이지 다 헐어져 버렸다. 대한민국 교회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교회가 타락이 되면은 그림자조차도 없는 날이 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켜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듯이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만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10 몇 절입니까? 14절이 말 이게 내가 조금 흐리네. 예,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스스로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그러듯이 별 볼 일 없는 세상 같았지만은 성령이 보내주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져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오늘 우리 한국 목포 땅까지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130여 년의 역사가 조금 지나니까 교회가 타락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고 무릎 꿇는 성령님의 역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화석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의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의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평하지를 못합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예, 놀라운 그 역사. 그래서 아름다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참 평안과 그리고 안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